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왕 부장과의 전화회담에서 최근에 중동국가 순방 등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중동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4일 홍해 남부공역에서 예멘의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저행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며 이는 해양안보와 모든 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GTN 방송도 이날 두 장관이 중동 정세에 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왕 부장은 가자 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중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을 블링컨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 성명에서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을 자행한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서안 지구 내 폭력 행위는 물론 필수 서비스와 기본 필수품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동도 비자 발급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양측에 서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이 5일 양국 간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팔륜손 스웨덴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협정이 양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다자안보 활동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대서양 안보를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정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전과 이후에도 차질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향후 나토 가입 첫날부터 나토에 대한 안보 제공국이 될 것이며 나토는 스웨덴의 합류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협력협정을 통해 미군 병력의 법적 지위와 배치 지역에 대한 접근, 군용물자의 사전 배치 등 스웨덴 내 미군 운용을 위한 조건들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해상초계기가 6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한 대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 같은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항행권과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함대는 또 이날 비행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을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0월과 7월 그리고 4월에도 타이완 해협의 국제공역에 같은 기종의 해상초계기를 보냈었습니다.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하푼 대함미사일과 어뢰 등을 무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군 동부전구는 전투기가 발진해 미군 항공기 출현에 대응했다면서 미군 해상초계기의 이번 비행을 공개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동부전구는 경계태세를 항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영내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 정권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수십 곳을 무더기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아군과 관련 물자 조달에 기여한 기관 9곳과 개인 5명의 조직망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세계 81개 나라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 나라별 교육에 대한 성적표 개념이고요. 나라마다 그 교육 상황과 체계를 분석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는 자료입니다. 자, 2022년 기준 OECD의 학업 성취도 평가표에서는 싱가포르와 마카오, 타이완, 홍콩, 일본, 한국 등 이 아시아권 나라가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수학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 눈에 띄고요. 한때 교육 선진국으로 부러움을 샀던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OECD는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나라별 교육 체계와 지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면서 나라마다 교육의 질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투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OECD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나라별 학생들의 행복도도 조사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마카오 등 학생들은 수학 성적은 제일 좋은 편이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고요. 스포츠 등 과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스포츠에 집중하고 심리적으로는 안정된 편이지만 수학 성적은 낮게 나온 스페인과 페루 학생들의 이 대조적인 행복도 조사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o some of the few simple benefits of having a tree is the smell. Real Christmas trees, if you enjoy that smell, are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소비 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에 북한은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북쪽의 찬 공기가 밀어내서 거칩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새벽까지 함남 심포와 함북 김책에 비나 눈 내립니다. 비는 5mm 안팎, 눈은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서쪽으로는 양덕과 용현의 바람이 많이 불고요. 동쪽은 저녁으로 바람이 부는데 특히 오전에 원산과 장전, 청진 쪽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최고는 영하 7도에서 11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4도, 함흥 영하 4도, 원산은 0도고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 청진은 영하 3도, 중강 영하 14도, 해산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평양이 8도까지 오릅니다. 개성과 원산은 10도, 함흥 10도, 신의주 6도, 중강은 영상 1도, 해산은 영하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먼바다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도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세계 최초로 4세대 원자로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자지구 남부 중심 도시, 남부의 중심 도시 칸 유니스에서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5일 가자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지상전이 시작된 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이 칸 유니스 외에도 베이르 알발라 등 가자지구 중부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칸 유니스에 진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대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 칸 유니스가 하마스의 거점이라면서 군이 테러 분자들을 제거하고 가자 북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마스 기반 시설을 분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도부가 이 칸 유니스에 숨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칸 유니스뿐 아니라 가자 지구 곳곳에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주민들한테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하가리 대변인은 안전지대로 안내하는 지도가 담긴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전단을 공중에서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주민들에게 이집트 국경에 가까운 라파나 지중 해안쪽 알마와시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라고요.
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안전구역을 안내하는 이 온라인 지도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전했고요. 유엔은 안전지대라는 건 모두 거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말하고 있는 그 안전한 구역이라는 건 없다고 계속 지적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의 필리페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6일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가자지구 남부에서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 명령을 받았지만 이 대피소들이 수용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자 주민들이 갈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가자지구 주민들이 지금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인도적 상황이 재앙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없고 마시는 물도 대부분 식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제임스 엘더 대변인은 5일 영국 BBC에 이스라엘군이 안전구역이라고 밝힌 알 마와시를 언급하면서 이곳은 아주 작은 불모지로서 물, 또 추위를 피할 시설이나 대피소, 위생시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특히 가자 남부에서 민간인 피해가 아주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피 명령이 있었지만 민간인 사상자들이 속출해서 가자 남부에 있는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BBC는 피투성이가 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로 병원이 가득 차 있다는 현지 의료진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 가운데 또 일부를 제재했네요.
네, 미국 정부가 6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관여한 정착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번 조처가 개인 수십 명과 그들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한다면서 제재의 대상자들 가운데는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자가 취소됐다고 통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잦았다고요?
네, 최근 몇 달간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해서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런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스라엘 측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막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요르단강 서안 쪽에 이스라엘 정착민은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이 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요. 이후 250개 이상의 정착촌에 7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성명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필수 서비스, 기본 물품에 접근하는 걸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요르단강 서안 내 평화와 안보 또 안정을 훼손하는 데 관여한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에 방문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6일 하루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UAE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났고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6일 일찍 아부다비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ICC 설립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는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때가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란을 방문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나온 뒤부터 해외 순방 자제하고 있지요?
네, 푸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나온 뒤로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브릭스 정상회의 같은 외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하고 난 뒤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도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알 나흐얀 대통령에게 아랍에미리트는 아랍권에서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죠.
네, 알 나흐얀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로 호칭하면서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기간시설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날 것인가 이 부분이었죠?
네, 푸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양국 간의 협력과 또 최근 OPEC 플러스에서 합의된 원유 감산 결정 등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에 이런 형식의 긴밀한 협력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보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OPEC 플러스 회원국이죠.
맞습니다. 두 나라 모두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 회원국입니다. 최근에 OPEC 플러스는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1일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혹시 푸틴 대통령이 이 행사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의 이 푸틴 대통령 중동 방문 기사에는 푸틴 대통령이 COP28 행사장에 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COP28의 알렉산더 사이어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이 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표도 참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AP통신은 행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그가 아랍에미리트에 와 있는 것에 분노를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중동 순방 마치고 이란 대통령을 만난다는 발표도 나왔네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7일 모스크바에서 에브람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원을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4세대 원자로를 정식 가동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자력 발전소인 중국 시다오안 원전이 6일 공식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원전은 중국 국영기업인 환웅, 또 칭화대학교, 중국 국가원자력공사가 공동 개발했고요. 200메가와트급 고온가스 냉각로 HTGCR 발전소로서 모듈식 설계로 건설됐다고 이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 시다오안 원전이 4세대 원자로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 세대 원자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3세대 원자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대개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4세대 원자로는 물 외에 액체 금속이나 헬륨가스 같은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에서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될수록 발전 효율은 향상됩니다.
그러면 물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원전 건설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물 공급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해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4세대 원전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의 하나로서 이 원자로가 수원 옆에 반드시 위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륙에 더 많은 원전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 3세대 원자로는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추가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기술 향상에 따라서 4세대 원자로는 좀 더 단순한 안전 설비를 요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차세대, 4세대 원자료 상업 가동을 착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이날 HTGRO가 16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연속 운전 시험을 거쳐서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성,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4세대 원전 건설을 계획했고요. 지난 2012년 12월에 산둥성 룽청시에 원전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중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 목표 세우고 있지요.
네, 2035년까지는 10%, 2060년까지는 18%의 전력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 58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는 2020년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4세대 원자력 개발에 대한 관심이나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당국으로부터 이 소형 모듈식 원자로 건설 허가를 받고요. 유타주에 462메가와트급 원자로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번 달에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4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중국, 미국 외에도 일본, 캐나다에서도 연구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원전 건설에 착수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 영국, 러시아 등도 이 4세대 원자로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한때는 탈원전을 얘기했었는데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다시 속속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50년까지 원전 에너지 비율을 기존의 16%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자 원전 가동 연장 또는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내가 출마했을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원주민의 연방정부 자금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양측이 서로에 대한 지금 견제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보스턴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내가 출마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자신의 재선 도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대선에서 이기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선 캠프하고 조율된 얘기가 아닌가 보죠?
미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캠프 관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선 캠프는요, 이 발언에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를 수습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해왔고 2020년 대선 출마 당시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바이든 대선 캠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트럼프를 물리쳤고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딱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예, 아마 기억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 주지사 협의회 연중 행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보다는 정책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권했습니다. 네네.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거기다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에도 또 2월 연 추가 발언을 했고요.
예,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예.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대선에서 하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대선 경주 중이고 나도 경주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차하더라도 자신은 대선의 경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발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네요.
예, 사전 녹화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폭스뉴스의 타운홀 인터뷰가 5일에 공개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도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논리를 제공했을 것 같다며 그들은 그 말이 듣기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 공세 단골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령을 언급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그가 대선을 완주하지 못할 걸로 보인다며 신체적으로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 몸 상태와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1세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보다 4살 적은 77세입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발언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 말고도 주목을 받은 게 있었네요.
예, 그동안 여러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독재 정치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날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신은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죠.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남용해 누구에게든 보복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자,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다 라면서 취임 첫날만 빼고서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대선에 승리하면 취임 첫날에는 독재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취임 첫날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 나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바로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즉각 반응 내놨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왔고 오늘 자신이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은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지난 10월에 노동시장,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 보고서 소식입니다.
네, 미 노동부는 5일 10월 현재 기준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를 집계 발표했는데요. 자, 이날 이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873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 61만 7천 건, 그러니까 6.6% 줄었습니다. 이는 앞서 다우존스가 발표한 전망치인 940만 건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한 달 전보다 꽤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구인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색됐던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기업 구인 건수가 1,200만 건을 넘기도 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구인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이 팬데믹 이전 구인 건수는 약 700만 건이었는데요. 점차 비슷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실업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는 1.3개입니다.
네. 자, 미국의 구인 건수가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개 부분만 살펴볼까요?
예, 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분에서 23만 6천 건이 줄었고요. 금융, 보험 부분에서는 16만 8천 건, 레저 접객 부분에서는 13만 6천 건이 줄었습니다. 그 밖에 소매업 부문에서 약 10만 건이 감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고른 부분에 걸쳐서 과열된 노동시장이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미국 노동시장이 그 과열된 상황이 좀 완화하고 있다 이런 신호는 이번 보고서 말고도 다른 부분 자료로도 확인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고용 건수 자료입니다. 이달 초에 나온 자료를 보면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바로 전달 29만 7천 건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시장의 전망치인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런 발표 내용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반가워할 만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이런 노동시장 관련 발표 내용을 반길만 합니다. 지난해부터 연준의 최우선 순위 해결 과제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열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큰 장애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야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각 업체는 일손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시간당 급여 인상인데요.
네.
돈을 더 많이 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시급이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줄어든 이윤을 메꾸기 위해서 기업이나 식당 등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종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건데요. 그 결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과열된 노동시장이 완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 압박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연준이 바라던 노동시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점점 보이고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그동안 긴축 통화 정책 유지해왔던 연준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 언제부터 이 긴축 통화 정책을 완화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번 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가 발표되는데요.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일 것으로 보는 시각부터 하반기는 돼야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 등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군요.
예, 백악관이 6일 미국 내 원주민이 연방정부 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차세대 인디언 부족의 자결권을 증진하고 이들의 자치권과 주권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는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3 백악관 원주민 대표회의에 참석해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원주민 부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원주민 부족마다 별도의 자치나 주권 갖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은 574개입니다.
네.
이 원주민 부족은 미국과 정부 대 정부 자격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예.
연방정부의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 중에 약 326개 인디언 부족의 땅은 과거 미국과 부족 간 맺은 조약이나 협정 또는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 구역에서는 인디언 보호국의 허가 아래 각 주의 통치 대신 해당 원주민 부족이 일정한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1975년에 그 인디안 자결 및 교육 지원법을 통해서 원주민 부족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디언 자결 교육 지원법은 인디언 부족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연방정부 자금으로 자체 병원과 학교, 경찰력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인디언 자결 및 교육 지원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명령이 새로 나온 걸 보면 그동안 원주민 부족이 연방정부의 자금이나 서비스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백악관은 오늘날 원주민 부족이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여전히 많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연방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낮은 접근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원주민 부족이 의존하는 많은 연방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보고 체계를 갖고 있거나 부족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등의 불필요한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부족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개혁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6일 발표된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행정명령, 정확하게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부처에 원주민 부족을 위한 자금을 접근하기 쉽고 유연하며 공평하게 보장하라고 요청합니다.
네.
또 이런 요구사항들을 한 곳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고요. 원주민 부족 지원에 충족되지 않은 연방 의무가 있는지 평가해서 원주민 부족에 대한 연방 인디언 신탁 책임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원주민 부족에 대해 가장 높은 책임과 신뢰의 도덕적 의무를 부과한 법적 의무 그리고 신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원주민 대표회의에서 또 여러 협정도 발표를 한다고요?
예, 백악관은 원주민 대표회의에서 올해 연방 정부가 체결한 190개 이상의 공동관리 협정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협정은 원주민 부족이 연방 토지와 수자원 그리고 천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법무부는 중요한 부처지만 1870년 전까지는 법무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법무장관만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가 어떤 배경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9년 초대 연방의회는 사법법을 제정해 법무장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초대 법무장관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에드먼드 랜돌프 장관이었고 그는 1794년에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789년의 사법법은 또 각 지방법원에 연방검사실을 두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법무장관 감독을 받지 않았고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법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61년에 가서야 의회는 결국 법무장관이 연방검사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권한도 재무부의 송무차관과 공유했습니다. 남북정쟁이 끝난 뒤 연방의회는 연방 법률 업무를 감독할 별도 부처를 만드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재건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안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대거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1867년 말 상원 법사위원회는 당시 헨리 스탠베리 법무장관에게 정부 법률 부처의 효율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하원 법사위원회도 스탠베리 장관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고 이후 로드 아일랜드주의 토머스 젠크스 하원의원이 법무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의회가 법안을 모두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70년 41대 의회에서 젠크스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했고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6월 22일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다음 달 1일 법무부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새 법은 법무부의 연방법 집행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형사기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새 부처인 법무부의 초대 수장인 31대 법무장관으로는 에이모스 에커먼 조지아 연방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에서 법무부와 대통령을 대표해 사건을 변론할 초대 송무차관에는 벤저민 브리스토 전 켄터키 연방검사장이 임명됐고 그는 1872년까지 재직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의 설립 배경과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즐기는 연중 마지막 공휴일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드리고 집 안팎을 각종 장식물로 꾸미는 때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인들의 크리스마스 맞이 소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왕국으로 변한 백악관. 지난달 27일 백악관이 그 화려한 모습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맞아 구석구석이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장식물로 수놓아졌습니다. 백악관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백악관을 장식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데요. 올해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주제는 마법과 경이로움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백악관 장식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아이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인지 초대형 막대 사탕과 아이스크림 모형 등 백악관 곳곳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졌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썰매를 끄는 사슴 루돌프가 백악관 공중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에는 4.5km에 달하는 리본과 350개 이상의 촛불 그리고 34,000개에 달하는 장식물 등이 사용됐습니다. 성탄절 장식의 정점을 찍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98개나 동원됐습니다. 이번 백악관 성탄절 장식에는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뉴욕에서 온 앤드류 보사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mething that's really special is the energy of the work days. They're very long hours. But there is
보자 씨는 정말로 특별한 것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작업 기간이 매우 길었지만 설렘이 있었다면서 정말 크리스마스 기분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진두지휘한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With the child's appreciation for the magic, wonder, and joy of the season,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very happy holidays.
바이든 여사는 특히 이번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에 함께한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의 진심인 미국인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성탄절은 약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절과 달리 성탄절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연말 시즌을 기념하고 즐기는 휴일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유거부 설문조사를 보면은 미국 성인 10명 중 8명 가까이 성탄절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은 미국인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성탄절을 즐기면서 장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성탄절 장식의 핵심은 단연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게 됐는지 그 유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848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이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무를 장식했던 것이 현대의 보편적 모습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습니다. 주로 전나무나 구상나무 그리고 가문비나무 등 이 상록수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고요. 요즘에는 생나무가 아닌 그 모형나무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 다른 성탄절 맞이 장식은 주로 이 현관문을 장식하는 화환 그리고 이 벽난로에 걸어놓는 이 커다란 양말 또 집 외부의 조명 등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까요? 온라인 모기지 업체 로켓이 올해 발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성탄절 장식에 100달러 이하를 쓰고요. 3명은 1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에서 지출한다고 합니다. 일부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에 1000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같이 사러 가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제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보겠습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나무도 있고 모형나무도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진짜 나무 한번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버지니아 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한 농장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각종 장식용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져 있는데요. 이 농장을 둘러보니까 신선한 향이 코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레이저 전나무와 발삼 전나무 그리고 개솔 송나무 등 나무의 종류별 그리고 크기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전나무를 볼까요? 7피트 이상 그러니까 2미터가 넘는 크기의 나무는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하고요. 그보다 조금 작은 5피트 그러니까 약 1.5미터 정도 하는 전나무는 115달러 합니다. 3미터가 넘어가는 대형나무도 있는데요. 400달러가 넘네요. 자, 농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직원 캐시 커핑거 씨는 생나무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So some of the few simple benefits of having a tree is the smell. Real Christmas trees, if you enjoy that smell, are absolutely wonderful.
모형나무가 아닌 진짜 나무를 사면은 나무에서 나는 향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좋다고 하고요. 또 모형 트리는 사용 후에 버리면 폐기되지만 일반 생나무는 재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모형나무도 한번 보러 갈까요? 주택 건축 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 홈디포에 왔습니다. 지난번 헬로윈에 맞춰서 왔을 때는 이 관련 장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니까 모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코너에 모두 다 모여 있는데요. 크기별로 정리된 모형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장에서 7피트 하는 나무가 250달러 정도 했었는데 이 모형나무는 100달러 정도로 가격이 절반 정도 하네요. 1.5m 이하의 작은 모형나무 중 저렴한 것은 50달러 해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형나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장식이 다 돼 있다는 점인데요. 자, 흰눈이 나무 사이사이마다 가득 쌓인 듯이 하얀 모형눈으로 장식된 멋진 나무도 있는데요. 자, 1.8m로 성인 남성 크기만한 이 흰눈 모형나무는 $100 정도 합니다. 자, 나무를 골랐으면 이제 나무를 꾸밀 장식물을 골라야겠죠.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는 장식물을 오너먼트라고 부르는데요. 길게 늘어뜨리는 줄 모양 장식부터 겉면이 반짝이는 금색, 은색, 빨간색 등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구형 혹은 이 별 모양 플라스틱 장식이 있고요. 루돌프 사슴이나 산타클로스 등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인형도 있습니다. 오너먼트는 전적으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고르면 되는데요. 제가 둘러본 이 홈디포에서는 오너먼트 수십 개가 들어있는 박스당 가격이 $40에서 $5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오너먼트는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면서 절대로 빼먹지 않는 오너먼트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는 커다란 별인데요.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별 장식은 $20 정도 하고요. 고급 가구점에서는 별 장식 하나에 $60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식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아직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단을 덮는 천 매트인 스커트를 사야 합니다. 자신이 꾸민 나무와 어울리는 커버를 고르면 되는데요. 저렴한 것은 $10면 충분히 샀지만 이 비싼 스커트는 $100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 주변에 모형 기찻길과 기차를 설치하면은 드디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끝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각종 오너먼트 그리고 스커트 여기에다가 기차까지 정말 한번 제대로 장식해보겠다고 쓴 돈만 수백 달러에 달합니다. 돈만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또 이쁘게 꾸며놓고 연말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이 간직하게 될 아름다운 추억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은 해볼만 하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문장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틀린 동사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에 동사를 일치시키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The term subject-verb agreement means that the subject and the verb agree in number. So, a singular noun takes a singular verb.
주어 동사 일치 규칙의 뜻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Joe works at a restaurant.
조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조라는 사람 한 명이 언급됐으니까 works, W-O-R-K-S가 사용됐습니다.
If the subject were plural, the verb would be different, as in
Joe and Tom work at a restaurant.
만약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이 쓰여야 합니다. 조와 톰은 식당에서 일합니다.
Joe and Tom are two people. That is why we use work, the plural form of the verb.
조와 톰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work, W-O-R-K가 사용됐습니다. 조 한 명일 때는 Joe works at a restaurant. work에 s를 붙였습니다.
This is the basic idea of subject-verb agreement. However, English speakers do not always use singular nouns with singular verbs, as we will see.
이것이 주어 동사 일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단수일 때 항상 동사도 단수형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1 is too much. $5 is too much.
1달러는 너무 많아요. 5달러는 너무 많아요. 첫 문장에서 주어는 1달러입니다. 1불은 단수죠? 동사도 또한 단수형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5불입니다. 5달러는 복수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단수가 쓰였습니다. 시간, 돈, 거리를 얘기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이번에는 두 문장을 듣고 어떤 문장이 맞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One of the doors is open. One of the doors are open.
첫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열려 있네요 라는 말이죠. doors가 아닌 주어 one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동사는 is를 씁니다.
One of the doors is open.
The player with the most correct answers win. The player with the most correct answers wins.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The player with the most correct answers wins.
가장 많은 정답을 낸 선수가 우승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answers가 아닌 player이 주어이기 때문에 wins, W-I-N-S, wins를 동사로 사용해야 됩니다.
The books that are on the table are mine. The books that are on the table is mine.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책들은 제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테이블이 아닌 books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are, A-R-E가 됩니다.
The books that are on the table are mine.
The dog that has floppy ears is the cutest. The dog that has floppy ears are the cutest.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늘어진 귀들을 가진 개가 가장 귀여워요. 이런 말이죠. ears가 아닌 the dog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맞습니다.
The dog that has floppy ears is the cute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주어 동사 일치시키는 법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